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막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을 당했을 때 미리암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리시고 강을 범람하게 하시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을 본 후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의 원수들이 자기의 군대보다 더 많았음을 보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을 때 여호사밧 군의 최전방은 군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세워졌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기다린 후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이유가 아니라 구출되었던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복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적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였고 낙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은 마침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수년간 지연되었고 적들의 조롱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벽히 재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끝마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재건과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작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봉헌식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8절 말씀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들에서 모여들고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계획이 필요하고 노력과 수고함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냥 뚝딱하고 단순히 감정에만 의지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준비한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성벽 봉헌식을 위해 예루살렘에는 수백 명의 노래하는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것을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을 찾아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배에는 계획이 필요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적절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연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애를 할 때 그저 사랑만 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꽃들과 초콜릿이 짠 하고 등장할 것 같고 마치 모든 초들이 갑작스레 켜져 빛날 것 같고 왠지 부드러운 음악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주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짠 하고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이 지펴질수록 부채질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저 우연히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었기에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위한 또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의 첫 구절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였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또한 정결케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같은 정결함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을까요? 기도와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옷들도 깨끗이 정결히 씻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예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성문과 성벽에 뿌렸습니다. 이러한 정결케함은 중요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거룩, 또 거룩,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솔하게 준비 없이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결함은 예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이 예배에 앞서 항상 있어야만 함에 관해 가르쳐줍니다. 구약에서의 정결례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피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정결함은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내적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희생을 받은 수혜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들은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에 관하여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음악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결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에 그 중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것은 육신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배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설교는 그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도하고 그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노래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면 그곳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윌리엄 거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가장 높은 예배의 행위이다. 따라서 천국 안에서의 행복한 상황 안에서도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천국에서 다른 많은 은혜들이 사랑과 기쁨 가운데에 포함되어 버리듯 예배하며 우리의 다른 의무들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도 역시 찬양과 감사 가운데로 녹아들고 말 것이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우리는 이 찬양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느헤미야에는 두 그룹의 큰 찬양단을 데려갔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32절에서 37절을 보시면 나팔을 가진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고 나머지는 성벽으로 올라가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었으며 에스라가 그 찬양단을 이끌었습니다. 또 두 번째 찬양단은 38절부터 42절을 보시면 그들도 또한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여 성벽 위로 가서 화석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느헤미야가 두 번째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가운데 절반은 에스라와 함께 성벽 한쪽에 있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큰 무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찬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단은 그날의 왕자들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레위인들이 아니라도 수백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성벽 건축에 함께 참여했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정말 웅장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래하는 이들이 성벽 위를 걸으며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부르면 다른 무리가 화답하는 시기였습니다. 두 찬양단은 하나님의 전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찬송을 하며 행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그 찬양의 무리는 함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아주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입술로만의 그 말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혹은 반쪽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드려진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배에 있어서 찬양하는 부분을 설교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설교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찬양을 그저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방법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그런 외적인 분위기나 무드가 조성되어져야 합니까? 예배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준비, 마음가짐은 어떠한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합니다. 예배 준비는 하룻밤 전 집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에는 늦거나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찬양하는 시간은 종종 빠지거나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성벽 봉헌식에 모인 이들은 기쁨에 넘쳐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큰 무리가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큰 목소리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모인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무리들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찬양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예루살렘에서의 기쁨이 아주 멀리에서도 들려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찬송이나 노래소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기쁨이 저 멀리에서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중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들레이드의 푸티 팀 크로즈가 게임 종료 직전에 동점 상황을 깨뜨리는 결승골을 터뜨리는 순간에 애들레이드 오발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관중들의 함성과 기쁨을 경기장 밖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예배자들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소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음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노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찬양인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며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기쁨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함을 통해 예배에 더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벽 위를 걸을 때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반대와 저항을 기억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해하려는 계략들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비야는 그들이 결코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더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도비야가 모든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그는 그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기억은 성전이 없이 지내던 시절, 성벽이 없었던 시절, 또 예루살렘에 거주자가 없었던 시절,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그곳의 자녀들을 보고 바빌론에 의한 도시의 파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건짐을 받았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적들로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셨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없었던 때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하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룬 일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로 인해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두 번째 구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신다는 그의 약속에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 경배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자신의 영적 갈망과 영적 건강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가 교회 회중으로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 있을 때 그 찬양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찬양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면 찬양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는 또한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달려있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삶에 관여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알 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바다 위에 요동치는 파도의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거친 풍랑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